월든의 저자 헨리 데이비스 오로는 노예제에 반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월든에 살던 시절 남부에서 도망 노예들을 도와준 일화는 유명하죠. 그러나 그는 노예들을 숨겨주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매사추세츠 정부가 노예 제도를 합법화했을 때 그는 저항의 표시로 인두세 납부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846년 7월의 어느 날 그는 콩코드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후 소로는 감옥에서 풀려났지만 그의 저항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이듬해인 1849년 5월, 이제는 월든만큼이나 유명해진 그의 또 다른 에세이 시민의 불복종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도덕적 각성이 선행될 때 다수가 주동하는 변화가 가능하다는 뜻의 하나로서의 다수의 개념도 탄생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 이웃보다 더 정의로운 사람이라면 그는 이미 하나로서의 다수를 이루고 있다. 5월 12일 월요일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에세이 월든과 함께하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이승열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케이든입니다.
소로가 감옥에 수감된 건 그가 월든 호수가에서 두 번째 여름을 보내던 때라고 합니다. 그는 노예제 합법화에 반대해서 인두세 납부를 거부합니다. 이 인두세는 이제는 물론 폐지되었지만 성인이 된 주민에게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하는데요. 이 때문에 소로는 감옥에 수감이 되었고 이것이 그의 또 다른 저서 시민 불복종의 모태가 됩니다. 말씀드린 하나로서의 다수, majority of one, 이것은 개인이 자신에 대해서 부단히 반성적으로 성찰할 때, 그때의 개인은 다수로서의 정치적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각성한 개인이 행동을 취하는 힘을 갖는다는 것이겠죠. 소로 특유의 개인주의적 성향과 함께 행동을 중시하는 가치관을 엿볼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감상 내용에 그에 관한 대목이 등장합니다. 책 선물 알려드리고 감상 시작하겠습니다. 도서출판 은행나무에서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청취자 여러분에게 월든 완역서를 선물로 드립니다. 자세한 건 홈페이지 감상 게시판 공지글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 오시는 길 알려드릴게요. 홈페이지 주소는 home.ebs.co.kr/englit, englit이고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게시판,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 EBS underbar English, ENGLIT. 편하신 곳으로 사용과 메시지 보내주세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감상하는 작품의 영어 텍스트는 홈페이지 대본 게시판에서 미리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다시 듣기와 팟캐스트를 이용하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Broken Twin의 Glimpse of a Time 듣고 감상 시작합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헨리 데이비드 소로 에세이 월든 13번째 감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을, The Village 편을 마저 읽고 이어서 호수, The Pond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소로는 1846년 7월 23일 저녁 콩코드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그가 월든에 오두막을 짓고 산 지 두 번째 여름을 맞이한 해인데 어찌된 건지 월든에서는 첫 번째 여름이 끝나가던 때라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는 자신의 수감 이유를 암시적으로 밝히고 있는데요. 그에게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One afternoon, near the end of the first summer, when I went to the village to get a shoe from the cobblers, I was seized and put into jail, because, as I have elsewhere related, I did not pay a tax to or recognize the authority of the state, which buys and sells men, women, and children like cattle at the door of its senate house. I had gone down to the woods for other purposes, but wherever a man goes, men will pursue and paw him with their dirty institutions, and if they can, constrain him to belong to their desperate odd-fellow society. It is true, I might have resisted forcibly with more or less effect, might have run amok against society, but I prefer that society should run amok against me, it being the desperate party. However, I was released the next day, obtained my mended shoe, and returned to the woods in season to get my dinner of huckleberries on Fairhaven Hill. I was never molested by any person but those who represented the state. I had no lock nor bolt but for the desk which held my papers, not even a nail to put over my latch or windows. I never fastened my door night or day, though I was to be absent several days. Not even when the next fall I spent a fortnight in the woods of Maine. And yet, my house was more respected than if it had been surrounded by a file of soldiers.
첫 번째 여름이 끝나가던 어느 날 오후, 나는 구두방에서 구두를 찾으려고 마을에 갔다가 체포되어 투옥을 당했다. 그 이유는 다른 데서도 기술한 바와 같이 나는 의사당 문 앞에서 인간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가축처럼 매매하는 국가에게는 세금을 낼 수 없었고 그 권위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내가 숲에 들어간 것은 정치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어서였다. 그러나 한 인간이 어디를 가든 사람들은 그의 뒤를 쫓아와 그들의 더러운 제도를 가지고 그를 거칠게 다루며 어떻게 해서라도 필사적인 상황에 몰린 자신들의 괴이한 공제조합에 그를 강제로라도 붙들어 매려고 한다. 물론 나는 효과가 있든 없든 무력으로 저항을 할 수도 있었고 사회에 대해서 미친 듯 날뛸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차라리 사회가 나에 대해 미친 듯이 날뛰는 모습을 지켜보기로 했다. 왜냐하면 자포자기적인 것은 그쪽 편이니까. 그러나 나는 바로 그 다음 날 석방이 되었다. 그래서 수선한 구두를 찾아가지고 숲으로 돌아왔고 곧바로 페어헤이번 언덕에 올라가 산딸기로 점심을 들었다. 나는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들 외에 어떤 사람의 괴롭힘을 받은 적이 없다. 내 집에는 원고를 넣어둔 책상 말고는 자물쇠나 빗장 같은 것이 없다. 문의 걸쇠나 창문 위에 못 하나 꽂아 놓지 않았다. 밤이고 낮이고 문을 잠근 적이 없었다. 며칠 동안 집을 비웠을 때도 그랬고 심지어 다음 해 가을에 메인주의 산속에서 두 주일간을 보냈을 때도 그랬다. 그래도 나의 집은 일단의 병사들이 그 집을 둘러싸고 지켰을 경우보다도 더 존중을 받았다.
The tired rambler could rest and warm himself by my fire. The literary amuse himself with the few books on my table. Or the curious, by opening my closet door. see what was left of my dinner, and what prospect I had of a supper. Yet, though many people of every class came this way to the pond, I suffered no serious inconvenience from these sources, and I never missed anything but one small book, a volume of Homer, which perhaps was improperly gilded. And this, I trust, a soldier of our camp has found by this time. I am convinced that if all men were to live as simply as I then did, thieving and robbery would be unknown. These take place only in communities where some have got more than is sufficient, while others have not enough. The Pope's Homers would soon get properly distributed. Nec bella fierunt, faginus astabat dum scyphus antidapis. Nor wars did men molest, when only beaten bowls were in request. You who govern public affairs, what need have you to employ punishments? Love virtue, and the people will be virtuous. The virtues of a superior man are like the wind. The virtues of a common man are like the grass. The grass, when the wind passes over it, bends.
Super 산책하다가 피로를 느낀 사람은 내 집의 벽난로 앞에 앉아 몸을 녹일 수 있으며, 문학적인 취향을 가진 사람이라면 탁자 위에 놓인 몇 권의 책을 뒤적이며 즐길 수 있었으리라. 또한 호기심이 많은 사람은 내가 점심에 뭘 먹고 남겨놓았고 저녁 식사로는 무엇을 먹으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온갖 계층의 많은 사람들이 내 집 근처를 지나 호수를 다녀갔지만 이들 때문에 어떤 심각한 불편을 겪은 적은 없으며, 작은 책 한 권 말고는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이 없다. 그 책은 호머의 작품으로 지나치게 금박을 입힌 것이었는데, 지금쯤은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의 수중에 다시 들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만약 모든 사람들이 당시 내가 생활했던 것처럼 소박하게 산다면 절도나 강도는 존재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나는 확신하고 있다. 이러한 일들은 일부 사람들이 충분한 정도 이상의 재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반해 다른 사람들은 필요한 만큼도 갖지 못한 사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다. 포프가 번역한 호머의 책들은 곧 적절하게 배포될 것이다. 너도 밤나무 그릇으로 만족하던 시절에는 사람들은 전쟁으로 고통받지 않았으니 통치하는데 어찌하여 형벌을 사용하십니까? 군자의 덕은 바람이요, 소인의 덕은 풀입니다. 풀 위에 바람이 불면 반드시 풀은 눕는 법입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헨리 데이비드 토로 에세이 월든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짐 크로치의 Time in a Bottle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월든의 마을, 빌리지 편을 감상했습니다. 소로는 어떻게 하루 만에 풀려나게 되었을까요? 평소에 그를 존경했던 세금 징수관이자 교도관이 그에게 세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제안을 했었는데 소로는 당연히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후에 소로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익명의 사람이 교도관에게 대신 세금을 냈다고 하는군요. 이 때문에 소로는 나중에 아주 크게 화를 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인용한 두 편의 시, 이것은 각각 티블루스의 비가 그리고 공자와 맹자의 논어로 소로가 직접 영어로 번역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다음 장인 호수, The Pond 편을 감상하겠습니다. 소로는 월든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고 지난번 방문객 편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가끔은 그래서 월든 숲속에서도 평소에 다니지 않는 더 먼 길까지 갔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호수편 그 첫 대목 읽어보겠습니다.
Sometimes, having had a surfeit of human society and gossip, and worn out all my village friends, I rambled still farther westward than I habitually dwell, into yet more unfrequented parts of the town, to fresh woods and pastures new, or, while the sun was setting, made my supper of huckleberries and blueberries on Fairhaven Hill, and laid up a store for several days. The fruits do not yield their true flavor to the purchaser of them, nor to him who raises them for the market. There is but one way to obtain it, yet few take that way. If you would know the flavor of huckleberries, ask the cowboy or the partridge. It is a vulgar error to suppose that you have tasted huckleberries who never plucked them. A huckleberry never reaches Boston. They have not been known there since they grew on her tree hills. The ambrosial and essential part of the fruit is lost with the bloom which is rubbed off in the market cart, and they become mere provender. As long as eternal justice reigns, not one innocent huckleberry can be transported thither from the country's hills.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에 지겨움을 느끼고 마을의 친구에게도 실증을 느낄 때면 나는 평상시에 돌아다니는 영역을 벗어나서 거기서 훨씬 더 서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곤 했다. 즉, 새로운 숲과 새로운 풀밭을 찾아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으로 갔던 것이다. 때로는 해질 무렵에 페어헤이번 언덕에서 월귤나무 열매와 블루베리로 저녁거리를 마련하고 며칠 더 먹을 것을 따서 저장했다. 과일은 그것을 사먹는 사람이나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하여 재배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그 참다운 맛을 보여주지 않는다. 그 맛을 보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뿐인데 이 방법을 택하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 월귤 나무 열매의 참맛을 알려거든 목동이나 들꽝에게 물어보라. 월귤 나무 열매를 손수 따보지 않은 사람이 그 맛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흔히 범하는 잘못된 생각이다. 월귤나무 열매는 보스턴까지는 결코 오지 않는다. 예전에는 보스턴의 새 언덕에 월귤나무가 자생했지만 이제 그 도시에서 참다운 월귤은 찾아볼 수 없다. 장사꾼의 수레에 실려오면서 월귤의 과분만 문질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과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불사의 성분도 같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남은 것은 단지 식품으로서의 딸기일 뿐이다. 영원한 정의가 살아있는 한 순수한 월귤은 단 한 알도 산골에서 도시로 가져오지 못할 것이다. 어떤 때 나는 그날의 김매기가 끝나면 아침부터 성급하게 호수에서 낚시질을 하고 있던 친구에게로 가서 어울렸다. 그리고 그 친구 말고도 고기를 잘 잡고 목각 기술도 뛰어난 한 노인 낚시꾼이 있었다.
There was one older man, an excellent fisher and skilled in all kinds of woodcraft, who was pleased to look upon my house as a building erected for the convenience of fishermen. And I was equally pleased when he sat in my doorway to arrange his lines. Once in a while, we sat together on the pond, he at one end of the boat and I at the other. But not many words passed between us, for he had grown deaf in his later years. But he occasionally harmed a psalm, which harmonized well with my philosophy. Our intercourse was thus altogether one of unbroken harmony, far more pleasing to remember than if it had been carried on by speech. When, as was commonly the case, I had none to commune with, I used to raise the echoes by striking with a paddle on the side of my boat, filling the surrounding woods with circling and dilating sound, stirring them up as the keeper of the menagerie, his wild beasts, until I elicited a growl from every wooded vale and hillside. In warm evenings, I frequently sat in the boat playing the flute and saw the perch, which I seemed to have charmed, hovering around me, and the moon traveling over the ribbed bottom, which was strewed with the wrecks of the forest.
"노인은 내 집을 낚시꾼들의 편의를 위해 지어진 집으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도 그가 내 집 문 앞에 앉아 낚싯대를 손보고 있는 것이 그리 싫지가 않았다. 가끔 우리는 호수에 배를 띄우고 제각기 배의 한쪽 끝을 차지해 앉아 있곤 했다. 최근에 와서 노인의 귀는 거의 들리지 않았으므로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별로 없었다. 노인만이 이따금씩 찬송가를 흥얼거릴 따름이었다. 이것은 나의 철학과도 어울리는 것이었다. 그와 나의 친교는 깨어지지 않는 조화의 친교였으며 말이 개입된 경우보다 뒷날 회상하기에 더 즐거운 것이 되었다. 거의 늘 그랬지만 혼자라서 이야기를 나눌 상대가 없을 때는 나는 노를 뱃전을 쳐서 울리는 메아리의 귀를 기울였다. 그 뱃전을 친 소리는 원을 그리면서 점점 팽창하는 소리가 되어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숲을 가득 채우고는 마치 동물원의 조련사가 야수들을 자극하여 울음소리를 내게 하듯이 숲을 뒤흔들어서는 마침내 모든 숲의 골짜기와 산허리로부터 으르렁대는 소리를 끌어냈다. 날씨가 훈훈한 밤에는 자주 보트를 띄우고 그 안에 앉아 피리를 불었다. 내 피리 소리에 매혹된 듯한 퍼치들이 배 주위를 떠나지 않고 헤엄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 숲에 잔해가 깔린 이랑진 호수 바닥을 달이 비추는 모습도 보였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헨리 데이빗 소로 에세이 월든 감상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엘리엇 스미스의 Let's Get Lost였습니다. 소로는 주위의 소리에서 음악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는 한 일기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홀든 습지에 있는 숲에 들어가 우듬지에서 바람이 휘몰아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내 귀에는 바람이 빚어내는 음악이 오페라보다 더 멋지게 들린다. 그리고 소로는 피리를 잘 불었다고 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악기가 피리이기도 했고요. 소로의 월든 오두막을 찾은 사람 가운데에는 전에 감상한 작가 루이자 메이 올컷도 있었는데 그녀는 소로가 세상을 떠난 후 그가 들려주던 피리 소리를 잊지 못해서 1863년 9월 소로의 피리라는 시를 발표하기도 했다는군요. 소로는 월든 호수를 사랑했습니다. 특히 월든 호수에서의 밤낚시는 그에게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을 남겨준 일상이었다고 회고하고 있는데요. 그 기억을 한편의 시처럼 아름답게 묘사한 대목 함께 감상해 보시죠.
Sometimes, after staying in a village parlor, till the family had all retired, I have returned to the woods, and partly with a view to the next day's dinner, spent the hours of midnight fishing from a boat by moonlight, serenaded by owls and foxes, and hearing from time to time the creaking note of some unknown bird close at hand. These experiences were very memorable and valuable to me. Anchored in 40 feet of water and 20 or 30 rods from the shore, surrounded sometimes by thousands of small perch and shiners, dimpling the surface with their tails in the moonlight, and communicating by a long flaxen line with mysterious nocturnal fishes which had their dwelling 40 feet below, or sometimes dragging 60 feet of line about the pond as I drifted in the gentle night breeze, now and then feeling a slight vibration along it, indicative of some life prowling about its extremity, of dull, uncertain, blundering purpose there, and slow to make up its mind. At length you slowly raise, pulling hand over hand, some horned pout, squeaking and squirming to the upper air. It was very queer, especially in dark nights, when your thoughts had wandered to vast and cosmogonal themes in other spheres, to feel this faint jerk, which came to interrupt your dreams and link you to nature again.
때로 나는 마을의 어느 집 사랑방에 늦게까지 앉아있다가 그 집 식구들이 모두 잠자리에 들 때에야 일어나서 숲으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다음 날에 점심거리라도 마련할 겸 심야에 몇 시간을 달빛 아래서 배낚시를 하는 데 보내곤 했다. 부엉이와 여우가 세레나데를 부르는가 하면 이따금 이름 모를 새가 가까이서 오는 소리도 들렸다. 이런 밤낚시의 경험은 내게는 매우 소중한 추억으로 기억 속에 새겨져 있다. 물가에서 100m나 150m쯤 떨어진 호수 위에 자리를 잡고 깊이가 40피트가량 되는 물속에 닻을 내린 나는 달빛 아래서 꼬리로 수면을 치는 수천 마리의 퍼치 새끼들과 피라미에 둘러싸이기도 하면서 아마로 된 긴 낚싯줄을 통해서 저 아래 40피트 물속에 사는 신비스러운 밤의 물고기들과 교신을 하는 것이다. 어떤 때는 부드러운 밤바람에 배가 밀려가면서 60피트 정도의 낚싯줄을 호수 주위로 끌고 다니기도 했다. 그러다가 이따금씩 낚싯줄을 타고 오는 어떤 가벼운 떨림을 느낄 때가 있다. 그것은 낚싯줄 끝을 배회하는 어떤 생명체가 있다는 것을 시사했으며 그 생명체는 어렴풋하고 불확실하며 허둥대는 의욕을 가졌으나 아직 결심하기를 망설이고 있다는 것을 암시했다. 마침내 나는 줄을 당기기 시작한다. 한 손 한 손으로 천천히 줄을 감아 올리면 뿔이 난 메기 한 마리가 끽끽거리며 몸을 비틀면서 물 밖으로 끌려 나온다. 깜깜한 밤에 특히 나의 생각이 다른 천체들에 방대하고 우주 생성론적인 문제 주위를 방황하고 있을 때 고기가 낚싯밥을 무는 가벼운 충격을 느끼면서 몽상에서 깨어나 자연과 다시 연결이 되는 것은 참으로 기이한 체험이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헨리 데이비드 소로 에세이 월든 오늘 감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사이먼 팍스의 Night Fishing이었습니다. 인적이 없는 깊은 밤 숲의 호수에서의 낚시 이것은 소로에게는 자연 속의 다른 모든 행위와 마찬가지로 자연과 하나가 되는 영혼 정화의 시간이었습니다. 읽는 것만으로 잠시나마 생각이 정화되는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마련한 이번 주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은행나무에서 헨리 데이빗 소로우의 월든을, 현대문학에서 알베르 코엔의 소설 내 어머니의 책을, 저자극 기능성 천연 화장품 브랜드 그린이프에서 천연 화장품 선물 세트를, 아로마 테라피와 자연주의 제품 쇼핑몰 말길담에서 아로마 선물 세트를, 청우 건강에서 유기선식 든든한 아침 만찬을, 청담동 어느 아름다운 날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드리고요.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명동 예술극장에서 공연 예정인 연극 줄리어스 시저 5월 21일 수요일 7시 30분 공연 티켓 게시판에 신청해 주세요.
내일도 월든 호수의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합니다. 리사 스탠스필드의 So Natural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의 이승열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케이든이었습니다. It's so